아멘. 오늘 설교회 서론에서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부분적으로 익히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설교에 필요한 서론이라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번 세어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나이를 꽤 먹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98년 3월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처음 1년은 직장 생활을 했고요. 나머지 1년은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온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신학대학원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이란 말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2년 늦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 군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년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두 살 아래가 대부분이었고요. 더 어린 친구들은 군목을 가려고 군대를 가지 않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꽤 많은 분도 있었어요. 30대, 40대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50대, 60대 신입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 교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의 대학 선배인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웠는데요. 조금 친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연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지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50, 60이 넘어서 지금 저 나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입니다. 그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번듯한 직업이 있었고요. 꽤 안정적인 분들이었는데 왜 느지막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을까요? 물론 여기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과거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있었어요. 그 서원을 지키려고 50, 60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에 온 것입니다. 이 서원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과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50, 60이 되어서도 이렇게 신학교에 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서원이 뭐길래? 도대체 서원이 뭐길래? 그 안정적인 직업을 다 뿌리치고 50, 60이 되어서 환갑이 넘어서 신학대학원에 올까요? 서원이 뭐라고?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느지막히 신학을 공부하러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한 표정이 아니신데요.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플래지 또는 바오라 그러거든요. 이 서원이 뭘까요? 서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요구되지 않는 선행을 하나님께 엄숙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요구되지 않는 선행이에요. 아무도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엄숙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선행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거나 다른 사람을 바치거나 특정한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신학대학원에 늦은 나이에 오신 분들도 특별한 행동, 교회와 선교를 풀타임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너지막하게 신학대학원을 온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은 양가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산천과 합천이라는 아주 촌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 가졌으니까 이 박해도 많았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첫 아이가 남자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집의 장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서원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서원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리고 제가 한 살 때 이 혹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흉터 자국이 있는데요. 기도로 제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더 부모님은 너는 하나님께서 서원기도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반발심이 있었죠.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긍하게 되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 생활이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제가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학과의 특성상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의 방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신학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주시려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일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참 재밌었습니다. 이 돈 버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테헤란로에 있는 한 금융회사를 다녔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96년인데 그때는 금융회사가 무이자로 집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줬습니다. 그 금융회사 직원들에게는. 제가 그때 아마 집을 샀으면 지금 강남에 땅이 하나 있을 텐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 신학으로 온 것이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짓누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참 돈은 많이 벌었고 여러 가지 혜택은 좋은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입니다. 부모님이 서원을 했고 저 자신도 했던 그 서원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시려나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당시 제가 듣던 간증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뭐 그런 식의 간증 테이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사표를 내고 1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했던 그 서원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한번 1년 정도 기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감사하게도 서원대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큰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사경을 헤매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온전한 몸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이처럼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했던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권유나 여호와의 당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서원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자원해서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3절인데요.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가하기 전입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하에 있을 때, 아버지의 언더케어를 받을 때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서원이 괜찮은 서원인 거예요. 아버지가 듣기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약의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용서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미성년자 딸이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허락하기에 마땅하지 않아요. 애가 철이 없어서 그냥 했던 서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그 서원이 옳지 않으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서원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용서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또 다른 서원인데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을 하면서 서원을 한 경우죠. 7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이 괜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원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8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당시 아내의 권위자가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들어보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십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죠. 아내의 권위자인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서원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서원을 했다면, 서약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서원에 대한 기본 원칙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서원할 때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서원은 영적 권위자에 의해서 한번 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 그 서약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뭐 하죠? 헌신을 합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야. 막. 수련회 마지막 날 난리가 나죠. 막 뜨거운 열기에 막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다녀와서 보니까 내가 했던 헌신이 기분에 취해서 했던 헌신인 거죠. 서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이나 영적 리더를 통해서 교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간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면, 진지한 결심이었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서원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좀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서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서원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서원을 하는 동기입니다. 서원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경우입니다. 미래적인 경우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을 미래에 받기 원할 때 하는 서원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 중에 밤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때 야곱이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이었을까요? 이런 서원을 합니다. 여행길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다시 back to home 하게 하시면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이처럼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에 대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서원한 대로 그렇게 자신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옳죠.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나 헌신을 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서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약의 나실인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평생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어떤 것이 있죠? 포도 열매로 만든 음식이나 음료를 먹지 않겠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 부모나 형제가 죽은 후에도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서원의 기간도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서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만 한정해서 지키는 서원이 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은 평생 동안 서원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레갑 자손들은 대대로 자자손손 서원을 지킬 것을 유언했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레갑 족속들이 서원을 했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정 기간만 서원을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입다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죠? 입다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때 이렇게 서원하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를 주시면 돌아와서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누가 나왔죠?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그 서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일정한 기간에 그 서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서원의 이행입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강요가 아닙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자신만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과연 서원을 하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서원을 하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일까요? 크리스찬적인 삶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짐이나 서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그래는 아니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의 표시가 서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적흥적이거나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한 자세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한번 서원을 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한번 서원한 내용이 지금 와서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령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서원을 했다면 주일날 무슨 인터뷰가 있든지 간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만일 그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미루려고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큰 손상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서원은 영적 권위자에 의해서 한번 걸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떠올려진 제목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허용하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약속을 그냥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을 뱉고 쉽게 그 말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진술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심판주 앞에 설 것을 고대하며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 메디스는 서원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서원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곳이 바로 메디슨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유학기간 중에 이런 서원기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 제가 유학생활이 마쳐지고 앞길이 제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열린다면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한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수를 꿈꾸고 있는데 교수가 된다면 제가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희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우리 아이가 자란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메디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 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교수 된 다음에 다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설교 들어보니까 이 소원 할 게 못 되구만. 그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무서워서 하겠나? 그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신중하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서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에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부족하지만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차로 치자면 제가 지금 바른 트랙 위에 있는 거예요. On the right track 위에 있는 거예요. 비록 빨리 달리지 못하고 부족하고 잘 달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살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소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소원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려진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그런 서원을 했죠.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다. 대통령으로 은퇴한 다음에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요 올해 초에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94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의 일보다 더 중요한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했던 서원 그 서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했던 서원, 하나님께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